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제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 저희들의 그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곧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주님의 그 자녀된 사람들, 주님의 그 교회에 신부될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많이 듣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그 비추어서 깨끗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주님을 바로 맞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운행함으로 그리고 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감싸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만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231페이지인데요. 저 성경에 다니엘서에 저희들이 이제 공부가 하려고 하는 그 메인 포커스는 다니엘서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다니엘의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2장과 그 다음에 다니엘서 이제 7장, 8장,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12장. 그래서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환상, 꿈, 예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조명해 보면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왔나,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죠. 그런데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 1장에서 우리가 그 좀 다니엘서에 대한 그 기본 상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지나가겠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God is my judge. 그게 다니엘의 그 히브리 말의 다니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605년서부터 536년,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의 그 세월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바빌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중에 하나로 다니엘이 이제 포로가 돼서 바빌론으로 붙잡혀 왔죠. 그 내용이 다니엘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역대하 36장 5절, 6절, 7절에 그런 내용이 잠깐 비칩니다. 그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역대하 36장 5절, 6절, 7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티네이저들 몇 명들과 함께 같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갔죠. 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젊은 청소년으로 와서 거기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이제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손잡벌 되는데 그 왕과 그다음에 바사국의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을 섬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왜 바빌론의 포로가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아서 아주 중동 전체 최대의 강국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도 부패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은 내가 직접 통치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열국들을 이제 나를 아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나라로 만들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나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순종을 안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 나라들의 그 잡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이제 열왕기 하 또 그다음에 역대 상하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사는 교회들의 모습하고 아주 비슷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한 것은 왕이 사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접 너희의 왕이 되고 그리고 너희의 통치를 하는 통치자로서 제사장이 내 심부름꼴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그 왕이 제사장을 자기 밑에 두고 그리고 자기가 함부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하고 이루십니다. 말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은 정말 그 우리가 예언서 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주님께서 아주 뭐 불이 콸콸 막 타는 그런 정도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고 그러한 계획을 받은 백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종아리를 때리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나라를 전부 다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방 백성에게 포로로 다 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참 엄청난 수치예요. 가장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그 왕과 온 국민들이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엄청난 수치고 참 하나님 옆에 대한 그건 그 불명예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깨달으라. 그 대신 이것을 기한을 정해서 70년 기한을 정해서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시 그들을 풀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그 붙잡혀 와서 그 당시에 바벨론은 그 중동 지역의 가장 큰 나라로서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청난 그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싹 망해서 그걸 완전히 패망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온 국가, 전 세계 국가와 왕들, 민족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국이라도 적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줘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와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무릇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게 그 나라 적국에 있는 큰 왕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북에 있는 그 김정일이가 갑자기 이제 그 지하에서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들 이제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라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절대 임파서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기 붙잡혀 온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70년이라고 한 것이 긴 세월입니다. 그동안 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은 계속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또 약속한 그 70년이 돼가니까 이제 그들을 보내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다니엘서 그 본론에 들어와서 이 다니엘서 1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그 포커스가 젊은 그 히브리 청년들 들에게 이제 맞춰지죠. 다니엘과 그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런데 다니엘 그 1장 6절에 보면은 그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 다음에 미사일과 아사랴가 있더니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많이 잡혀온 자손들 유다 자손들 중에서 여기 지금 네 명의 그 청년들이 젊은 티네이저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3년 동안 이제 바벨론 왕실 학교에서 이제 언어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하는 그러한 이제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니엘이 그 청년들 중에서 젊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더 그 리더십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을 그 바벨론 컬처를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 음식들을 이제 같이 먹게 하고 그다음에 그 왕실에 있는 그 모든 풍습들과 또 그 이런 학문들을 가리키는데 그 다니엘이 먼저 나와서 그 저 거기 있는 그 기름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그 채소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하는 내용이 1장 그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그 음식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코셔 푸드 로가 있습니다. 그 레위기서 11장에 나오는 그 클린한 거고 언클린한 거고 부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결한 음식하고 이걸 이미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이 젊은 그 티네이저 히브리 청년들은 그것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적국에 와도 이것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청년 세 티네이저들은 그래서 이제 그 적국에서 최대의 그 높임을 받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옷을 얻어 입고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 그 벗어나서 그래서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그 택한 사람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테스트에서 보여주고 이제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으로 들어옵니다. 다니엘서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다음에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나이가 아직도 20이 안 됐어요. 티네이저입니다. 그런데 이 티네이저를 통해서 제일 다니엘서 그 2장 끝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대왕이 이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그러한 지금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쭉 훑어보면은 다니엘서 2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꿈을 잊어버리고 그런데 무언가 그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돼서 아주 번민이 되고 그래서 그 꿈을 생각을 못하는데 그 꿈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그 꿈의 뜻을 이제 해몽하는 꿈을 이제 그 풀어주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 역사에 대한 이러한 것을 쭉 다 보여주고 더 한층 나아가서 이제 정말 말세의 약속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약속과 그 다음에 적그리스에 나타난 그 배경까지 여기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오늘 아마 시간이 없어서 그걸 다 터치를 못할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다니엘서 2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 혹시 뭔지 아세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꿈이에요. 꿈. 네.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요 다음에 우리 모일 때 한번 그거 저 한번 여러분들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꿈이 모두 몇 번 나오는가? 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또 많이 나와요. 그런 단어가. 은밀한 것.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잘 많이 나오는 그 또 단어가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 해석 interpretation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이상 또는 환상. 그래서 이 그 다니엘서 2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제 그 예언에 대한 것이 꿈으로 환상으로 쭉 나오는 것을 그래서 그 해석과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을 성경에 많이 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요 다음번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때에 꿈과 환상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또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똑같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에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마지막 때 장래의 일을 예언을 이렇게 말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해 주신 건 좋은데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해석이. 때로는 이것이 또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닌 그러한 그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꿈과 또 환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성경에 비춰보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만 돼요. 특별히 이제 그 꿈이 구약에서는 많이 많이 이것이 나타나고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 이제 꿈도 있지만은 환상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요한 계시록에 있는 것 거의 전부 다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그 환상을 보지 않아요? 이상을 보면서 그래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또 요즘 지옥을 보고 온 그런 간증들을 하고 천국 보고 온 간증 이것들이 다 환상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본다는 것이 다 그 환상이에요. 이상,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래서 꿈과 환상은 달라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그 도구고 그다음에 그 채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귀하게 받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을 분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빌론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박사들입니다. 소위 그 와이즈맨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탄생 때 그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와이즈맨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박사들이 참 굉장히 똑똑하죠. 지금 말하는 PhD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깊이 깊이 그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숨겨진 은밀한 것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박사들이 다 죽을 그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과 그 다음에 그 해몽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그 박사들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꿈을 얘기해주셔야만 우리가 이것을 그 해석을 해드리는데 근데 꿈도 얘기 안 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했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아주 녹이 충천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너희들이 이것을 실력이 없으니까 나를 위롱을 하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이 정말 똑똑하고 박사면은 당연히 그 꿈도 알아맞히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엉뚱한 그런 요구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안 오면은 다 죽여버렸다고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면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 죽이는데 그 죽이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때 다니엘이 나가서 이제 그 환관장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러죠. 시간을. 그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그것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 아주 그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러한 지혜를 구해서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달라고 해놓고 나서 다니엘은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이러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밖에 이 은밀한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2장 그거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예. 2장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예. 그래서 구하게 하니라 하는 얘기는 기도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 참 아주 멋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참 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SOS를 쳤더니 그랬더니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그 비밀 사람들이 풀 수 없는 것 꿈을 어떻게 남이 꾼 꿈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압니까? 꿈을 내가 똑같은 거를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신상을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은 이걸 이상으로 봅니다. 밤에 이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드림하고 비전하고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상으로 환상으로 이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을 꿈꾼 것을 똑같이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면서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합니다. 그 해석을 가르칠 때 그 다니엘의 꿈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이제 쭉 다 설명을 해줘. 큰 한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와 그다음에 그 가슴과 팔은 머리가 있고 가슴이 있고 팔이 있고 배가 있고 넓적다리가 있고 종아리가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이제 묘사를 하죠. 그다음에 거기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부숴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꿈의 해몽 그리고 이제 그 뜨인 돌의 정체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그 모형도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본 신상, 이 신상은 어떠한 신상이냐?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을 시간이 없어 못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이것은 바벨론 왕국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BC 612년에 시작이 돼서 약 7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왕좌에서 통치를 했었고 그래서 562년 BC에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25장 12절 말씀이 결국 성취가 되었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얘기하고 자기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입을 떡 벌리고 이거는 특별한 내가 믿는 하늘의 신이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그 바벨론에 붙잡혀온 사람들이 이 지금 다니엘과 그 세 청년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수만 명이 끌려왔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바벨론에서 참 노예 취급을 받으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 사람들의 위치가 그 사람들의 장래가 이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 젊은 티네이저가 그 대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앞에 나가서 그들을 대변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정확한 그러한 그 꿈을 다시 듀플리케이트해서 카피해서 그래서 이제 환상으로 보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뜻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슴과 그다음에 이 팔 이것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왕국 이후에 그 메대와 파사라고 그러죠. 이 그 메대 왕국과 그다음에 파사 그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왕국이 둘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메대고 이제 그걸 통합을 하죠. 이 메대는 그 지금의 그 이라크 북쪽에 사는 그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쿠르드족. 이 사람들의 그 원조상들입니다. 쿠르드. 그래서 지금 이 쿠르드족들이 그 이라크 북쪽에 지금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데 아주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사담 후세인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완전히 다 전멸을 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그 아주 그 WMD 그 대량 학살 무기의 사용 대 그 그 어 그 어 그 뭐야 실험 대상용으로 쿠르드족을 사용했었어요. 얼마나 아주 참 엄청나게 많이 죽였는데. 그런데 그 한 아무도 그것을 좀 막을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전부 다 많이 도망을 갔어요. 그 메대 족속들의 그 후손들인 이 쿠르드족이. 그래서 북쪽 그 이라크족 이라크와 그다음에 이란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리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터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의 그 집 연합체가 지금 그 여러 나라로 더 퍼져 나가서 살면서 그렇게 산 지가 벌써 몇백 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은 언어로 같은 풍습으로 살지만 자기네들의 그 족속의 아이덴티티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참 아주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했을 때 그때 그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을 이제 그리고 잡아서 이제 붙잡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죽였는데 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죽은 이후에 거기에 이제 그 아랍 사람들, 특별히 그 순이하고 그다음에 그 시아이파들 이 두 사람들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그 이 사담 후세인은 이제 그 순이파가 돼서 이 순이파는 소수고 시아이파는 이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집권을 잡고 있을 적에 그 시아이파를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 쿠르족도 많이 죽였어요. 이 쿠르족이 그 쿠웨이트로 가고 그다음에 그 이란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리아로 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이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래서 계속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쿠웨이트로 간 그 쿠르족들들은 상당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고 개신교로 개종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사담 후세인이 죽고 나니까 다시 이라크로 돌아왔어요. 쿠웨이트에 있다가. 그래서 자기네 원 족속들로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 이라크 북쪽에서 살고 있는 그들이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베푼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자기네들의 그 거버너가 따로 있어요. 크루족들의 그 거버너가. 그 거버너는 이 주, 거기에 이제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아주 그 퍼블릭하게 얘기하기를 우리는 그 아랍의 그 극렬분자 테러리스트보다는 크리스찬이 훨씬 더 우리는 더 프렌들리하다. 라고 그래서 그 크리스천 미스나리를 오히려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그 페이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론 그 자기네들의 그 국교는 아랍 그 모슬렘 교지만은 어느 정도의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그래서 그 크루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대로 용납을 하고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래서 이 쿠르족이 이라크 북쪽에서 이제 시리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레바논으로 가고 그다음에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의 그 전파하는 그 도구를 이 메대족 속의 후손인 쿠르드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 그 다수가 아니고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피난 다니고 그다음에 피신하고 그럴 그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가장 그 아랍 어두운 세력 중에서 가장 그 축복을 받은 그러한 민족들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메데아 파사, 그 페르시아와 그다음에 미디아라고 그러죠. 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5장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벨트사살 왕을 거기서 죽이고 그 다음에 BC 538년 정확하게 10월 13일 날 이제 그 바벨론 왕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통치하는 그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7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때 그 통치하는 그 에리아가 북아프리카서부터 중동과 이제 서쪽 아시아까지 전체를 다 통일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바벨론 왕의 제일 마지막 왕인 그 벨드사살이 벽에 손이 딱 나타나서 메네 메네 테켈 우파르신이라고 쓰는 것을 그 히브리 말로 쓴 것을 보았죠.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의 마지막 그 멸망과 그다음에 그 다리오 왕 즉 메대 파사 왕국의 시작을 다니엘이 거기서 같이 또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꿈에 본 그 신상의 다음 부분은 배와 그다음에 이제 그 넓적다리죠. 이 thigh 이것은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리스를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BC 336년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13년밖에 통치를 못했어요. 그리고 일찍 죽었습니다. 336년 BC부터 13년이니까 323년까지 예. 그렇게 잠깐 통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그리스의 영향이 오랫동안 이제 그 통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더 자세하게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그마치 268년간을 통치를 하면서 그리스 왕국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네 개의 그 지역 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끝나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로마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로마는 종아리 밑에 발과 그다음에 종아리 철과 진흙으로 된 묘사된 BC 63년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면서 동로마는 AD 330년까지 그다음에 서로마는 AD 476년까지 이제 계속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아리하고 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건 발가락입니다. 이 발가락도 역시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그 종아리하고 발에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이러한 그 발가락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새로 탄생하는 리바이벌 로만 엠파이어다. 라고들 지금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에 그 나토라고죠. 네이토. 북태평양 North Atlantic Treaty 뭐 agreement는 이 나토가 북태평양 동맹. 이것이 이제 탄생했을 때 이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열 발가락이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자꾸 여러 번 소리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유로피언 커먼 마켓 그 동동 시장이 나왔을 때 이것이다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1993년에 이제 그 이것이 그 유로피언 유니언으로 바뀌고 나서 또 이제 그럼 뭐 이것이 열 발가락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 발가락이 10개만 그 EU 네이션이 된 게 아니라 지금 뭐 25개국이 돼가지고 근데 그 설이 또 지금 희미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10개의 발가락은 로마의 시작에서 로마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그 유럽에 있는 10개의 그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이제 10개로 보면서 10개의 지역으로 보면서 그래서 10개를 이제 나눠서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다 커버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성경의 예언을 연구한 학자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이 마지막 때 그것을 통치하는 기관이 유엔이다. 라고 보죠. 그래서 유엔이 이제 나중에 그 뉴 월드 오더 전 세계 그 새로운 단일 정부를 이제 그 주장하는 이러한 그 통치 기구가 이제 결국은 유엔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모습들은 이제 상당히 빨리 이제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한국의 반기문 그 유엔 사무총장이 다시 이제 재선이 돼서 계속 앞으로도 5년을 이제 더 임기를 마칠 텐데 참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그 열 발가락의 모습이 철이고 진흙이고 서로 같이 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니엘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그 34절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그 꿈에 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해석을 43절에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열 개의 발가락이 또는 열 개의 그 리전으로 이제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구가 이제 생기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각 여러 인종과 그다음에 여러 그 컬처를 다 포함해서 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그 기구가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서로 합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않는다는 게 지금 우리가 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의 인종들이 각 전 세계에서 모인 인종들이 약 한 160개국 이상의 민족들이 모여서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 합중국이 이게 이민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 초창기에는 이제 영국을 대항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프랑스를 대항해서 싸우고 그다음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는 이제 단일 정부로서 이제 유럽에 가서 히틀러 나치를 향해서 싸우는 그러한 그 단일성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미국의 그 여러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살면서 그 다시 미국을 대표를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미국에 여기에 내분이 일어난다면은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이 여기 와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도시들을 이제 테러를 시켜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리고 이제 내분을 일으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아랍 사람들끼리는 아랍 사람들끼리 또 아시아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끼리 또 그다음에 코케시아는 코케시안들끼리 이렇게 이제 그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앞으로 여기에서 일어날 그러한 것을 다니엘이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철과 진흙이 같이 합해질 수가 없죠. 성질이 다르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인종들이 같이 섞여 살지만은 서로 나눠지고 서로 이게 그 반목하고 질시하고 서로 싸우는 그런 것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열방의 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자, 여기 그런데 이 우리가 그 스테이지, 그 무대를 봅니다. 다른 민족과 서로 같이 섞여서 그래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그렇죠. 이제는 모든 것이 글로벌라이즈드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된다 하는 지금 그러한 관념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도 하나가 되고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에 이제 거기서 큰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수닥이 쫙 내려가면은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그냥 금방 그냥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 세계가 하나 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하나 된 그런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서로의 목적이 다른 그러한 이것이 마지막 때 그 스테이지 그 무대가 조성이 되는 거다. 즉 어떤 무대냐? 적그리스도의 무대가 그것이 이제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거죠. 전 세계가 하나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지만은 열 발가락으로서 그러나 그들이 서로 합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르고 그다음에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혼돈한 그 혼잡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아닌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이것이 마지막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모든 그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이것이 뜨인 돌이 내려오셔서 세상을 모든 악한 그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이것을 여기서 다니엘은 그것을 미리 본 거죠. 예.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으로 다니엘의 일은 끝났습니다. 또 물론 그것을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설명을 해줌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닫고 물론 자기 시대가 아니니까 자기는 그것으로 보고 이제 그걸 만족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이제 온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과연 다니엘이 봤던 그 신상의 마지막 부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것을 이제 받아들일 것인가? 이제 물론 앞으로도 계속이 되죠. 예, 그 신상의 모습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짐승의 네 짐승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이제 천사들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예언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에 나오는 모습들을 이제 연결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탄생한 적그리스도에 출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 앞으로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9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7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7년 중에서 그 두 대 반, 세 대 반, 7년 중에서 3년 반을 이제 지난 후에 이스라엘하고 그 평화 조약을 맺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사탄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풀 파워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그 거짓 선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666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서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다시 이제 이루실 수 있도록 이것이 이제 그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그러한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2만 만의 군대, 즉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오랫동안 이것은 상징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그 짐승의 수가 상징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상징적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됐습니다. 그 2만 만의 그 군대, 즉 2억의 군대를 가진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는 완전히 판명이 되고 그 2억의 군대를 동원해서 오는데 어디를 통해서 오느냐 하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브라데 강이 지금 계속 자꾸 이제 마릅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지고 거길 이제 그냥 차를 타고 건너오는 그러한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게돈을 통해서 아마게돈 그 밸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죽는데 그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거기에 그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요건들이 지금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미 예수님 탄생하시기 거의 500년, 600년 전에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과 그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그 꿈에 대한 이 해석이 지금 마지막 부분이 이것이 우리 지금 사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말도 못할 큰 고통이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그 다니엘서의 그 신상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모여서 그 꿈과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꿈과 환상, 이것은 성경에 아주 많이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꿈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성경에 자그마치 95번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23번이 나와요. 창세기에서 2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21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서 자그마치 13번이 나와요. 그건 참 아주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환상 또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 성경에서 103번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만 2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그 많이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꿈과 환상이 창세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계속해서 신약에 와서 또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또 요한 계시록에서 나오는 것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이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또는 그 이메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또 나에게 이것을 그걸 가르쳐주셨다, 내가 꿈을 꿨다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막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서 한마디 하면 또 여기서 펄쩍 뛰고 또 저기서 한마디 하면 또 펄쩍 뛰고 그냥 방향을 잡을 수 없도록 막 그래요. 예, 우리가 그런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에 그런 것을 우리가 아주 무시는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비춰봄으로 또 그리고 그것을 쭉 지켜보면서 어떻게 열매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러한 그 꿈과 환상이지만은 사탄도 이것을 사용하고 또 사탄도 우리에게 와서 거짓으로 얼마든지 미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꿈과 환상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그 꿈들도 많이 꾸어요. 그런데 보통 꿈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구별하는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같이 또 공부하면서 이제 정말 앞으로 남은 우리의 그 정말 그 중요한 이 때를 우리가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를 비교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맞춰보면서 우리의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다니엘서 2장의 그 비밀스러운 그 꿈과 환상과 그 해석 이것을 통해서 은밀한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26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미리 그 견본이고 또 그리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더욱더 조심스럽고 또 더욱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간구하고 또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길 원하오니 이제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리고 깨닫고 올바로 이것을 분별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 때 저희를 통해서 가장 작은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 신부의 모습으로 끝까지 준비하며 이러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명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